1월 6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새해 초 전국에 북극발 한파가 덮쳤습니다. 제주엔 역대 처음 한파경보가 내려졌고요. 오늘 저녁부터 전국 많은 지역에 눈이 내리고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심신이 필요한 상태지만 한파 피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출퇴근 빙판길도 조심해야 되겠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는 1,000명 미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여전히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자, 조반장,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관련해서요. 조금 전 김창룡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네. 양천 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청 내에 아동학대 전담부서 설치 등 5가지 개선책도 내놨습니다.
때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앞으로의 상황도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신반장, 이란군에 납부된 우리 유조선 관련 속보는 없나요?
네, 우리 정부가 이르면 오늘 자정 혹은 내일 새벽에 실무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인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이란 측은 별도의 협의가 없었다,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국회 외통위에서도 긴급 간담회가 열렸는데 잠시 후 발자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특별한 상황 진전은 없는 상태군요. 강 지역의 현장 브리핑 포함해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이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는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계획서가 공개됐는데요. 경제발전 목표가 엄청나게 미달했다. 사실상 실패를 자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조금 전에 지신 반장하고 얘기했지만요. 이란에 억류된 우리 선박과 관련해 현지 교섭을 벌일 우리 정부 대표단이 이르면 오늘 밤 이란으로 출발합니다. 이란 정부는 외교 문제가 아니니까 오지 말라 이렇게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신반장이 전하는 글로벌 뉴스 신세계 시간입니다. 오늘 다뤄야 할 외교안보 소식이 참 많은데요. 오랜만에 북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시각 뉴스룸입니다. 자, 북한이 어제 8차 노동당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노동당 최대 정치 행사로 2016년 7차 대회 이후 무려 5년 만입니다. 자, 이런 중차대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이례적으로 경제의 실패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존엄이자 무오류의 존재입니다. 그런 그가 그냥 미달도 아닌 엄청나게 미달 또는 최악 중의 최악으로 계속된 난국, 쓰라린 교훈 같은 표현까지 썼는데요. 할아버지, 아버지와는 다른 종류의 리더십을 보여주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그만큼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암시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방치하면 더 큰 장애가 되는 만큼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한시라도 빨리 위기를 벗어날 자구책을 찾자 이렇게 독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 해 전례 없이 장기화된 사상 초유의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완강히 이겨내면서 방역의 안정적 형세를 시종일관 철저히 보장하였으며
이 코로나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죠.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로 번진 바이러스가 북한만 피해갔을 리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북한이 비정부기구인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가비에 코로나19 백신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고요. 또 최근 몇 주 사이에 유럽 국가의 대사관에 백신 확보 방안을 문의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전들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특히 올해 예상치 않게 맞닿은 방역전선과 자연재해 복구전선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북한은 비상방역법에 따라 방역등급을 1급과 특급, 초특급 3단계로 나눴는데요. 지금은 초특급 상황입니다. 국경 지역의 6회공을 모두 봉쇄하고 모임 중지, 등교 금지, 우리로 치면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국회 정보위 국정원 보고에선 바닷물이 코로나로 오염되는 것을 우려해 어업까지 금지시켰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지난 8월 신어주세관에서 물자 반입을 해서 처형이 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김정은이 약간 좀 비이성적 대응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과잉 분노 표출이 있고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지금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급락했다는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다. 10월 말에.
자, 어제 노동당 대회 현장에는 당 지도부와 각 조직 대표자 5천 명, 또 방청객 2천 명을 포함해서 약 7천 명이 운집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 네, 보이질 않고요. 또 좌석도 한 칸 거리 두기 없이 빽빽하게 채워 앉았습니다. 이 초특급 단계 방역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풍경인데요.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립니다.
다들 표정이 사뭇 비장해 보입니다. 오늘은 대회 2일차가 진행 중인데요. 관련 소식은 내일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발제가 끝이냐고요. 그러면 신세계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이번엔 대륙을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대륙을 건너온 겁니다. 다 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 도착한 곳. 중동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시각 중동룸입니다. 자, 지난 4일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리 유조선을 나포했습니다. 이란은 이 배가 바다를 오염시켰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이걸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선 그 환경 오염 관련된 너희들 갖고 있는 모든 자료 좀 달라. 취약하게 있을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뭐 정리 안 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표를 했다 이거죠. 정확하게 자기들도 냈을 만한 어떤 문서나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
핵심은 돈으로 보입니다. 2018년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란과의 핵 합의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달러를 이용한 거래는 전면 금지.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을 국내 은행을 통해 원화로 지급해왔는데요. 미국이 아예 이란과의 거래 자체를 전면 금지시키면서 이 계좌가 묶여버린 겁니다. 약 70억 달러, 우리 돈 7조 6천억 원 정도 규모로 이란이 보유한 해외 자산 중에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건 우리가 아니다, 한국이라면서 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도 보입니다. 정부가 협상을 위해서 대표단 파견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혹은 내일 새벽에 외교부 아프리카 중동 국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 대표단이 비행기에 오를 예정입니다.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실무 대표단이 이란 현지에 급파되어 이란 측과 양자 교섭을 통해서 이 문제의 현지 해결을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미 기존부터 추진해왔던 최정권 1차관의 이란 방문은 이번 일요일부터 대략 2, 3일, 약 2박 3일 내외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적반하장식의 반응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법적인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외교적인 방문은 필요 없다. 한국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고 거절한다라고 했습니다. 향후 있을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방문에 대해서도 그건 이미 논의했던 방문이고 이번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나포 문제는 면담한 건에 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최정권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통위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정부 대처에 대한 비판이 뭐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여야는 무엇보다 한국 선원 5명을 포함한 20명의 무사 귀환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실패 인정한 김정은 경제 목표 엄청나게 미달. 자, 두 번째는요, 정부 선박 억류 이란의 대표단 파견입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이 시각 노스룸이 등장했네요. 근데 이 시각 중동룸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맞죠? 처음이죠?
아까 대륙 이동한 거 보셨죠?
약간 네. 좀 어설프긴 했는데 좋았어요. 그래서 시도는 좋았어요. 네. 아, 근데 아까 그 보니까 정말 마스크 쓴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네, 초특급 방역을 네. 했다고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자리니까 뭐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는 했겠지만
그러니까 확진자가 없다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한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선 불안불안한 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어제 그 아까도 이제 신 반장이 자세히 소개했지만요. 김정은 위원장의 개회사가 전체가 다 공개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약 15분 분량의 육성 개회사가 그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김 위원장은 대부분의 분량을 5년 만에 당대회를 개최한 배경이 뭐냐, 목표를 설명하는데 할애했습니다. 7차 당대회 때 세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 실패를 인정했는데요.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결함이 존재한다면서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우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대로 방치해두면 더 큰 장애로 걸림돌로 되는 결함들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폐단이 반복되지 않게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 쓰라린 교훈, 아픈 교훈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할 투쟁 목표를 확정하자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반면 어제 이 남북관계나 미국을 향한 메시지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만 뭐 오늘도 회의가 진행 중이니까
그렇죠.
또 추가로도 나올 수는
나오지 않을까요?
네, 있어 보이는데 네. 일단 뭐 국제사회를 자극할 수 있는 핵 개발이나 또 전략무기 개발 성과를 과시하는 대목도 없었거든요. 네, 아직 미국이 바이든 정부 행정부가 자리를 잡기 좀 전인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한 국제정세를 고려해서 불필요한 언급은 뭐 자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그 미국에서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사실상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얘기도 했지만 예전에 보면 북한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도발을 감행하곤 했는데 지금 너무 조용하죠. 그러니까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또 이제 북미 관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이고 아마 뭔가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내일 속보를 좀 더 챙겨보고. 이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좀 발표가 됐었는데 새로운 노선 발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선 계획이 발표가 됐던 건 7차 대회였고 이번에는 네. 이제 그게 좀 실패했다 이런 언급이.
그게 노동당 7차 대회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또 김 위원장이 실패 원인은 외부에도 있지만 내부에도 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자, 이걸 두고 북한 전문가들은 노동당 내 조직 개편이나 대대적인 혁신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또 새로운 대외 정책 노선을 채택할 때 핵 경제 병진 노선 등의 표현을 빼는 방식으로 국제사회에 유화 메시지 던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도 일각에서 있었고요. 참고로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이 남북관계를 위해서 북한 측의 의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남북관계를 지속가능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와 비준을 이끌어낼 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이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우리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네, 지금 이제 박병석 의장이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늘 국회 의장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화상으로 이야기를 했고 신년 간담회입니다.
아, 신년 간담회를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화상으로 했거든요.
네.
자, 관련한 발언이 있었고요. 이란의 유조선 납포 관련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신반장이 관련 속보는 좀 얘기했는데 역시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건 선원들의 안전 문제잖아요. 그 부분은 추가로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그 선원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네, 네, 외교부 실무 대표단은 빠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이른 새벽에 이란 현지로 출발할 예정인데요. 이란 당국자들을 만나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현지의 교섭에 나설 방침입니다.
근데 이란에서는 오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적 문제니까 굳이 대표단이 올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입장인 건데 뭐 사실상 굉장히 떨떠름한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입장에서는 또 국민의 안전과 또 자산 보호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표단을 보내서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이란 측의 우리 선박이 해양 오염을 일으켰다는 주장의 근거, 이제 나포 수역이 공해인지 영해인지 또 우리 선박에 승선하면서 국제법을 준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네. 자, 조 반장. 오늘 국회 외통위가 긴급 간담회를 열었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국민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걸려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이제 그 류 반장이 발제할 때도 그 부분을 잠깐 뭐 짚기는 했지만 이란이 그 돈 문제 또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이런 일을 벌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송영기 국회 외통위원장은 만약 진짜 환경오염이 문제라면 뭐 위성과 헬리콥터로 찍은 증거사진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면서 국내은행에 억류된 70억 달러 등 돈 문제가 배경에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란의 현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점도 언급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이게 솔레이마니가 작년 1월 3일 날 바그다드 공항에서 암살이 돼서 그게 1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날짜입니다. 1월 3일. 그래서 상당히 그런 정치적인 분위기가 돼 있고 지금 로하니 대통령 임기가 이번 6월에 끝나서 대통령 선거가 이란에 있습니다.
어제 류 반장이 분석한 내용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네. 거의 제 분석이 거의 맞다고 봐야.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정답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네. 조금 비슷하네요. 맥락은. 네, 조 반장님.
예, 네. 그러니까 네. 이 솔레이마니 암살 일주기를 맞아서 이게 보복 분위기가 좀 있고요. 또 대통령의 임기가 곧 끝나서 선거를 앞둔 과정에서 혁명 수비대와 정부 당국 간에 그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공식 기구 통제를 벗어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아까 이제 신 반장이 그 국내에 동결된 이란의 자산이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현재 한미가 그 자산을 이용해서 코로나 백신을 대신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박 반장.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국장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근데 그동안 이제 우리 정부랑 미국 재무부가 이란의 코로나 백신 구매 대금을 아예 동결된 원화 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인도주의적 명분으로 동결 자금을 활용해서 의약품 구매를 한 적이 있었고요. 관련 논의에 대해서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 정부로서는 이란 입장에서 배려하고 있다. 진단 키트를 구입해 풀어가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잘 풀리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대표단이 이제 오늘 밤 사이에 뭐 내일 새벽이나 오늘 밤 사이에 출발한다고 하니까요. 이제 내일 저희가 또 관련된 속보를 뭐 추가로 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부 곧 선박 억류 대표단 파견 이란 방문 필요 없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기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놓고 여전히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이 대표는 당내 반발을 고려해서 대통령과 교감이 없었다면서 한 걸음 물러섰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로 보입니다. 어제 이재명 지사가 출연한 JTBC 신년 토론회에서도 관련 얘기가 오갔죠. 유정아 반장이 관련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제가 지난해 12월 7일 정치부 회의에서 첫 발제를 했으니까 내일이면 꼭 한 달이 됩니다. 여당 반장을 맡은 지 한 달을 딱 하루 앞두고 드디어 본격 여당 소식을 전합니다. 첫 화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승부수 사면론입니다. 올해 첫날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사면론을 처음 꺼낸 이후에 여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당내 지지층의 반발로 한 발짝 물러서기는 했지만 이 대표 여전히 사면론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연말에 또 큰 화합적인 그런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예. 정말 그 큰 결단이신데 뒤에서 이렇게 호응도 하고 함께 맞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국민들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예. 예. 그게 안타깝게 예. 생각이 됐습니다. 예. 또 이번 코로나 위기가 전쟁 같은 대로 계속되고 서로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 마음의 손을 예.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표가 사면 카드를 꺼낸 배경 뭘까요? 우선 줄곧 차기 주자 여론조사에서 선두로 꼽혔던 이 대표가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해석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대표 코로나 초기 성공적인 K-방역을 이끌었고 점잖은 이미지로 안정감을 줬지만 대선 주자급으로서 어떤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는 일은 좀처럼 없었습니다.
정치부 회의 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거기서 밀랍 인형서를 유포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낙연 밀랍 인형설 파문. 이낙연 밀랍 인형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이낙연 총리의 표정과 자세 조금도 다르지 않다.
네, 지난해 8월 당대표로 취임하고 나서는 여권 강성 지지층, 소위 친문 세력을 의식한 말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당내 열성 지지자, 강성 지지자들의 존재가 과하지 않다.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어떤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당의 대처나 당의 지향을 감시하는 감시자의 역할도 되기 때문에.
네, 이번 사면론을 통해서 친문 세력뿐 아니라 중도 세력까지 끌어안는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실 최근엔 이 대표의 지지율이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도 했었는데 사면론을 제기한 또 하나의 배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대표가 당면한 또 다른 과제, 내년 4월로 다가온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면도 있겠죠. 어느 선거나 승리를 위해서는 전통적 지지층, 집토끼를 잡아두는 동시에 새로운 지지층, 산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사면론을 통해서 중도층 산토끼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두 전직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모여있는 야권의 강성 지지층, 집토끼도 어느 정도 결집력을 떨어뜨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이 대표의 리더십에 약간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 찬성 47.7%, 반대 48%로 팽팽하게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과 부산은 어떨까요? 서울은 보시는 것처럼 역시 팽팽하지만 오차 범위 내에서 찬성이 약간 더 높습니다. 부산이 포함된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찬성이 우세합니다. 반면 여권 지지층이 다수인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4명 중 3명이 반대입니다. 사면론은 어제 JTBC 신년 토론에서도 화두였습니다. 여권의 또 다른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토론에 출전했죠. 늘 선명한 입장으로 주목을 끌었던 이 지사, 이 의외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요.
말을 안 하는 것도 말을 하는 방법이죠. 네. 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난처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해서 제가 조금 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도망가는 모습은 참 오랜만에 봅니다.
도망이 아니고 자제하는 거죠.
네,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말을 아낀다는 이 지사, 이낙연 대표와는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면은 대통령 결단의 영역이라고도 했는데요. 본인의 약점, 여권의 강성 지지층을 공략하려는 시도일까요? 앞서 이 지사는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는 것이 곧 민생이라면서 촛불은 우리 사회의 강고한 기득권의 벽을 모두 무너뜨리라는 명령이라는 신년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입장을 내놓은 사람 또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추 장관은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사면을 이야기하는 게 가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촛불의 외침이 빛과에 쟁쟁하다고 했습니다. 아직 개혁에 대한 저항이 훨씬 큰 상황이고 개혁의 고비고비마다 숨가쁘게 넘기 힘든 상황에서 사면이란 용어 자체가 끼친 큰 충격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지금은 사면을 선뜻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가슴 아프다. 네, 어제 토론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 등 야권 인사들도 사면론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털어놨는데 그건 들어가서 더 자세히 얘기해보도록 하고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한 발 물러선 이낙연 대표의 승부수도 그때쯤 다시 평가될 수 있겠죠. 아마도 이달 중에 발표될 신년사에 관련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전직 청와대 대변인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단하기 우리 대변인
주신께서 본적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예단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 말씀하셨지만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요.
네, 민주당은 사면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을 내걸었습니다. 이 조건 충족될 수 있을까요? 사실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이자 사면의 당사자는 최근까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주 울파 학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난 어? 내가 이 사람아,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검사 명령해?
대통령 당선 직후 전두환 씨 사면 카드를 꺼내들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부속실장이었던 김한정 의원은 당시 DJ도 5.18 관련 단체들에게 많은 비난을 들어야 했다면서 국민 단합의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낙연 사면론 승부수로 중도층 껴안을까? 대통령이 결단한 문제, 입장 요구한 이재명.
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반장,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신년 인사회를 연다고요?
네, 조금 전 공지가 됐습니다. 내일 네. 오전에 청와대에서 신년 인사회가 열리고요. 이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언택트, 그러니까 화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주제는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신년 인사를 하고 또 오부요인과 여야 4당 대표도 참석해서 신년 덕담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재계 인사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 8명도 특별 초청을 했는데 새해 소망을 밝히는 순서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하겠는데요?
네, 덕담을 그렇죠? 할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네. 또 주목을 해봐야겠죠.
좀 섞여서 하지 않을까요? 섞어서. 네. 하여튼 내일 관련 속보 제가 좀 전해도록 하고요. 어제 신년 토론에서도 이제 사면 관련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반장들 다 본방 사수 했죠? 봤어요? 봤어요?
봤습니다.
본 사람?
네, 저는 당연히 봤고.
왜 손 안 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그 뭐냐 제가 채널권을 가족한테 내줘서 저는 다시 보기로 유튜브 다시 보기로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좋아요. 뭐 어차피 보기만 하면 됐죠 뭐. 네. 자 어제 이제 야권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사면 관련 얘기도 잠깐 나왔잖아요. 아까 이제 중간에 잠깐 소개도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한 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죠?
일단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사면에 대해서는 찬성인 것 같은데요. 근데 하지만 마냥 그렇게 반기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내부에서부터 반발을 일고 있는 점을 주로 지적을 했는데 야당 내부에서도 좀 이견이 있다라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사실은 뭐 적극적으로 사면 요구를 저희 내부에서도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 않은 분도 있고 뭐 의견이 예. 일치되지 않은 부분은 있는데 이낙연 대표께서도 이 사면 카드를 꺼내실 때 내부에서 지금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꺼내셔서 내부 반발도 많이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진정한 고뇌와 결단 속에서 이게 나와야 진정성도 인정받고 찬반 입장을 떠나서 환영을 받을 수가 있지 예. 이거는 놔둔 채로 이걸 카드로 쓴다? 쇼로 한다? 이거는 아마 이 그 야당 쪽에서도 그렇게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제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류 반장. 그래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면 쪽으로 좀 기울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제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사면 관련해서 조건이 붙는 건 옳지 않다면서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봤어요. KBS 인터뷰였나?
아, 그렇죠? 예, 예. 네. 보셨군요. 네.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서서 사면으로 장난을 쳐선 안 된다 이렇게 말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늘 유영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우회적으로 사면을 언급했습니다.
이 문제로 너무 오래 왈부왈부하는 것은 사면이 가지는 국민통합적 기능을 오히려 더 훼손할 수도 있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박 반장이 오해할 것 같아서 그런데 본방 사수는 이걸 하고 TV 토론을 하고요. 다시 보기로 봤어요.
네, 다시 보기로. 다시 보기로 봤습니다.
얼굴이 오해하는 얼굴이라고요.
아, 네.
아니에요? 네, 좋아요. 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면 관련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그 사면 관련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 유영아 변호사는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해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덤덤하게 듣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아, 접견 전에 재판 날짜 얘기만 들었을 뿐 사면 관련 소식은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형이 확정된 이명박 씨 측에선 사면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뭐 유영아 변호사밖에 지금 접견이 안 되니까 제가 뭐 정확하게 확인은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청문회 관련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청문회 전국이 곧 시작될 텐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한정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뭐 제가 했죠? 신반장.
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오후 5시쯤 국회에 제출이 됐고 1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제가가 됐다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네, 아직 일정은 안 나왔지만요. 어제도 이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해봤지만 야당은 지금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쪽에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박범계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예전부터 갖고 있던 그 임야 등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이 부분은 본인이 뭐 고의는 아니지만 뭐 불찰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과거 고시생 멱살을 잡았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박 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관 되면 누구 팰려나 라는 뭐 좀 다소 선정적인 제목의 글을 올려서 뭐 자진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습니다.
부적격 사유들이 벌써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 숫자를 헤아리기도 어려울 지경이 됐습니다.
네. 자, 어제 누가 얘기했지? 신반장이 얘기했나요? 지금 이제 박범계 후보자가 이제 정치인 출신답게 상당히 이제 해명할 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또 반박도 적극적으로 한다. 그 얘기를 신반장이 했죠, 어제?
네.
네. 그 오늘도 이제 몇 가지 의혹이 더 추가로 제기된 게 있으니까 관련해서 뭐 발언한 게 없어요?
네, 있어요? 오늘 박 후보자가 이제 네. 고검 청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네. 사무실에 출근을 했는데요. 그 고시생 폭행 의혹에 대해서 또 기자들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제 어제는 이제 반대다. 내가 폭행 당할 뻔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렇죠.
그 예, 해당 고시생 단체 대표가 반론을 또 폈거든요. 이걸 다시 물어보니까 나중에 이야기 하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고요. 그러면서 정인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어린이들이, 아동들이 그 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금 이제 여야 합의로 모레 처리될 예정인데 그 법안 내용을 보니까 기존 안보다는 후퇴한 그런 내용이 많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회의에서 그 상시 고용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다중 이용 시설, 학교는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진행된 논의에서도 최대의 쟁점이었던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로 여야가 또 합의를 했는데요.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 원 이하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당초 합의안인 징역 2년 이상 혹은 5천만 원에서 10억 원 벌금보다는 징역형의 하한선도 낮추고 벌금형의 하한선은 아예 없앤 겁니다. 다만 징역과 벌금을 중복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의가 인정됐을 경우 매출액의 10%를 벌금에 가중한다는 조항도 삭제를 했습니다. 앞서 정의당은 징역 3년 이상을 명시했었습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속보로 얘기했지만요.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를 열죠. 거기 이제 각 당 대표들도 참석할 예정이니까 아마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일 정치부 회의에서 관련 내용 소개하고요. 또 발언 내용도 자세히 좀 분석해보죠. 네, 신반장 분석해봐요.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 좋습니다. 오늘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낙연 사면론으로 중도층 껴안나 이재명 입장 유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주거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오늘 관계 장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 이번에는 분양에 방점을 둘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새해 들어 언론사들이 신년 여론조사 결과를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평가, 빠질 수 없는 항목이겠죠. 국민들이 가장 실망한 정부 정책,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이 조금 머쓱해졌습니다.
일부 지역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그런 급격한 그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예,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권에서도 박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뭐 국민들이 이제 부동산 문제 있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70%의 문제가 있다, 불안하다고 하셨으니까 점수 50점 이상 주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사실 50점도 후한 편입니다. 부동산 정책 잘했다는 여론은 20%대에 그쳤습니다. 낙제 수준의 평가입니다. 구체적인 지표도 할 말을 얻게 합니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셋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 뒤 5달 만에 지난 5년치만큼 전셋값이 치솟았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순 없겠죠. 문 대통령이 새해 첫 다짐으로 주거 안정을 꺼내들었습니다.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명을 받아든 홍남기 경제부총리 오늘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 25번째 부동산 대책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변창음표 1호 정책인데요. 특단의 대책이 나올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단의 핵심, 결국 공급입니다. 그동안 정부 정책은 투기 세력 근절에 방점을 뒀는데요. 이른바 영끌에 나선 실수요자들까지 하루아침에 투기꾼 신세가 됐습니다. 공급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공공임대의 중심이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국민 개몽에까지 나섰다가 분노만 샀습니다.
그 내부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신축이라 더 깔끔해 좋아 보이는데 네. 늘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약간 선입견들을 그렇죠. 갖고 계셔서 사실 그걸 좀 깨는 게 네.
이럴 때 필요한 게 솔선수범이죠. 민주당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9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걸까요?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인간적 소망을 그저 환상으로 치부하며 무시했습니다. 어쭙잖게 국민을 계몽하려 하고 있습니다.
임대 중심의 공급책, 되레 실수요자들의 불안감만 부추겼습니다. 아파트 매매가격 전망 추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변창흠 장관도 느낀 바가 있는 듯합니다. 분양 아파트 위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빵을 만들듯이는 못하겠지만 민간 협력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말입니다. 여권 입장에서도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채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야당에선 공공연하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필승 무기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야말로 지난 4년간의 민주인 정부에 대한 소위 총평을 하는 선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동산 대란, 코로나, 세금 폭탄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의 마음을 많이 상처를 갖다 입혔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청와대의 힘이 급격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보선은 차기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 이번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살려주세요.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 가운데 6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만 1,161명입니다. 국내 단일 시설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수용자에게 매일 한 매의 마스크를 지급하고 직원에 대해서 주 1회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의 유입을 차단할 것입니다.
매일 마스크를 한 매씩 지급하겠다. 그럼 지금까지 마스크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입니다. 법무부가 확보한 마스크 방역 예산 5억 1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400원짜리 덴탈 마스크를 수용자들에게 한 달에 8개씩 3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교정시설로 보내진 이들의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조차 지키지 못하는 법무부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추미애 장관에게 묻습니다. 코로나 초기부터 경고되어 왔었던 시설 집단 감염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는 도대체 무엇을 대비하고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초기 대응도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법무부도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최초로 발생했던 12월 19일 당시에 116.7% 정도의 그 과밀 수용 상태였습니다. 그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헌고 수용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구치소에서 사망자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동부구치소가 마루타 실험장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접촉자와 비접촉자를 뒤섞어 180명을 한 강당에 4시간 동안 모아놓거나 운동장과 목욕통까지 함께 사용하게 했다는 겁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동부구치소 사태에 말을 아끼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추미애 장관 고발에 나서자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K-방역을 흔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읽힌다, 나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 그 책임은 분명 정부에 있습니다. 더욱이 청와대는 그동안 앞장서서 코로나 방역에 책임을 물어왔습니다. 신천지 사태 때는 집단 감염의 진원지라고 지적을 했고, 지난 9월 개천절 집회에 앞서선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용자도 국민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 누군가는 져야 하지 않을까요?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25번째 부동산 대책 초읽기, 이번엔 분양의 방점.
네, 이번 이제 부동산 대책 상당히 이제 고강도의 공급 대책이 나올 거라는 그런 예상들이 많고요. 전에도 저희가 한번 속보로 전했죠. 변창흠 장관이 그 취임식에서 갑자기 좀 깜짝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설 전에 이제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고,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추가 부동산 대책이 이제 어떤 내용이 될지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그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바를 아까 이제 조 반장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동부구치소 사태 관련해서는요, 오늘 이제 6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관련 대책도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관련 대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죠. 마스크 한 매씩 지급 등의 그런 내용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직접 동부구치소를 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동부구치소를 주호영 원내대표가 방문을 한 건데, 반드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그 최고급 보안시설에서 1,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오고, 뭐 이후 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뭐 인권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그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는 8일에 국회에서 열리는 긴급현안질문에서 추 장관의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수용자들의 기본적인 인권 문제, 뭐 일부 논란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교도소 내에서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수용자 가족들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상황을 문의해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의심 증상을 호소해도 적절한 조치가 없다고 한다. 뭐 이런 수용자 가족들의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은 이제 방역에 필요하지만 수용자는 자체적인 통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과 큰 차이가 있다면서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통신 방법을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격리만으로는 적절한 의료 제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자나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네,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뭐 정부 상대 소송을 냈다고요?
네, 그 확진 판정을 받은
기침이 나오는 모양인데 신 반장이 얘기할래요?
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이
기침해요.
네, 네. 정부가 관리 책임을 좀 소홀히 해서 신체적,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면서 1천만 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법무부가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수용자들을 격리하지도 않았다라는 점을 소송 근거로 내세웠는데요. 동부구치소 내에 있는 CCTV를 보존해달라, 이런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네,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이제 워낙 말을 많이 하니까 중간에 이제 목이 좀 간질간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박 반장은 뭐 온 지 얼마 안 됐을까?
수용자 아직.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목이 메어가지고.
그건 좀 오버인 것 같은데 좀. 예, 아무튼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이해할게요, 유반장. 자, 그 지금 이제 태권도장은 되고 헬스장은 왜 안 되느냐. 정부의 실내 체육시설 방역 조치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잖아요. 정세균 총리가 오늘 직접 지적을 했는데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오늘 그 17일까지 거리 두기를 연장하면서 태권도와 발레 등 일부 체육시설의 운영은 허용을 했었는데요. 어린이 돌봄 기능을 수행한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일부 헬스장 업주들이 방역 기준을 문제 삼으면서 처벌받을 걸 각오를 하고 문을 열겠다 이렇게 반발을 하자 결국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면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신 반장, 지금 카페하고요. 노래방 업주들도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카페나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강도의 거리 두기가 길어지면서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자영업 업종들입니다. 이제 한계에 정말 다다랐다.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전국 카페사장 연합회 회원들은 카페에서도 홀 영업을 허용해달라면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도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18일 이후에는 집합금지가 연장되더라도 따르지 않겠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앞서 호프집과 PC방 등 자영업자들은 이 참여연대 등과 함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조치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어제 그저께도 이 내용을 자세히 좀 다뤘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 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을 좀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그 국회에서도 관련 대책이 쏟아지고 있고 그 내용도 어제 조 반장이 자세히 소개를 했는데 자 정인양이 입양을 주선했던 홀트 아동복지회도 오늘 입장을 냈죠, 박 반장.
근데 그 홀트 아동복지회가 그 아동의 피해 정황을 확 포착을 하고도 4개월 넘게 방치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한 겁니다. 일단 홀트 측은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방치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학대 정황을 이제 포착했을 당시에는 뭐 이미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가 된 상황이었다는 건데요. 지난 9월에도 가정 방문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부모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밝혔는데 때문에 조사권을 가진 강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안전 확인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홀트 측은 입양 매뉴얼을 준수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뭐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는 하지만 입양 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했는지 좀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박범계 장관 후보자의 그 좀 발언도 들어봤잖아요. 장관에 취임하면 관련 대책을 세우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오늘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2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쇄신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국가수사본부와 시도 자치경찰 간의 협력 체계도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 대해서 학대 혐의자의 정신병력과 알코올 중독 여부 또 피해 아동의 과거 진료 기록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담당했던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는데요.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네. 자, 보통 이제 일이 생기면 그때만 들끓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이제 경찰이 관련 대책을 5가지 개선책이라고 그랬죠. 지금 내놨으니까 이게 실제로 좀 작동이 되도록 또 경찰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도록요. 저희가 좀 이후에도 좀 관련된 취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5번째 부동산 대책 초읽기 이번엔 분양의 방점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간 보여왔던 입장과는 달라진 건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경선 룰을 시민 여론조사 100%로 사실상 정했습니다. 안 대표나 금태섭 전 의원 같은 외부 인사들에게 당으로 돌아와 같이 경선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고도 볼 수 있겠죠. 민주당 쪽에서는 박영선 장관의 전향적인 발언이 나왔는데 관련 내용 박준우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분위기로 봐서는 단일화 없이 3자 대결도 불사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 제 예상이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얘기인데요. 김 위원장이 어제 그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최종적으로 후보 등록 직전에 야권이 서로 협의해서 단일화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해도 좋다는 뜻인데요. 역시 정치부 회의에서 잔뼈가 굵은 우리 신토토님을 따라잡으려면 한참 멀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조 반장과 이 박 반장이 복라인을 외쳐도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시겠죠, 선배?
네, 그 사회생활 100단인 그 조 반장 말고 앞으로 우리 신토토님을 사부로 모셔야겠습니다. 아, 뭐 하지만 그래도 제 변명을 조금만 하자면요. 사실 김 위원장 그간 단일화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었죠. 안 대표에 대해서도 야박한 평가를 내려왔습니다.
그 정치적인 역량은 내가 평가를 안 해도 아마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알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랬던 김 위원장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꾼 이유가 뭘까요? 뭐 그간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부터 살펴보면 좋을 듯한데요. 신규 코너 하나 소개합니다. 이슈 인물들의 그 관의 그 과거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박 반장의 슬기로운 과거 탐구 생활, 줄여서 슬기로운 과탐 생활입니다. 자. 때는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두 사람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령탑으로 만났습니다. 당시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야권 통합을 제의했습니다. 서로 윈윈 하자는 거죠. 하지만 안 대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후 둘은 작심한 듯 서로에게 거친 발언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뭐 죽어도 못하겠다는 사람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너무나 이 자제력을 좀 상실한 그런 상태에서 말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내가 논평을 할 가치를 느끼질 않아요.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낡음에 익숙한 사람들은 낡은 생각, 낡은 리더십, 그리고 또 낡은 방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자, 당시 안 대표의 입장 딱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기득권 아닌 혁신 선택해야 합니다. 저 안철수입니다.
자, 얄궂은 인연은 4년 뒤인 2020년에도 이어집니다. 국민의힘 수장으로 옷을 갈아입은 김 위원장, 산전수전 다 겪고 다시 국민의당 대표로 돌아온 안 대표. 하지만 안 대표를 바라보는 김 위원장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안철수 씨 개인으로 볼 것 같으면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정치 활동을 하는지 저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막연하게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뭐 노력하겠다고 하는 거는 항상 하는 얘기예요.
하지만 안 대표, 지난해 말 기습적인 서울시장 출마 선언 이후 날개를 달았습니다. 각종 신년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다. 저 안철수입니다. 저 안철수입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만일 야권이 단일화에 실패해서 3자 대결 시 이런 경우에 여권이 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먼저 시사저널 조원 CNI 조사입니다. 민주당은 박영선 장관, 국민의힘은 나경원 전 의원,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 이렇게 가상으로 셋이 맞붙게 되면 박 장관이 35.5%를 얻어서 1등을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기간 실시한 동아일보 리서치 앤 리서치 조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은 구도로 3자 대결 시에 박 장관이 31.3%를 얻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안 대표가 2위, 나 전 의원이 3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면 야권이 단일화할 경우 승자는
누굽니까?
안철수 대표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경제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지난 2일부터 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안 대표로 야권 후보가 단일화될 경우 안 대표가 47.4%로 37%를 얻은 박 장관을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제치고 승리를 거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으로 단일화할 경우에는 오 전 시장 43.9%, 박 장관 38.7%로 오차 범위 내에서 승부가 갈렸고요. 나경원 전 의원으로 단일화하면 나 전 의원 39.8%, 박 장관 40.1%로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그간 안 대표와 각을 세웠던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도 단일화 여론을 아예 무시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본 경선을 시민 여론조사 100%로 치르기로 거의 확정했다고 합니다. 앞서 경선준비위원회가 본 경선에서 당원 투표 20%, 시민 여론조사 80%로 경선룰을 정했었죠. 하지만 시민 여론조사 100%로 바꾼다는 건 외부 인사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는 뜻입니다.
외부 인사들이라는 건 우리가 100% 경선을 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외부 인사가 그 경선에 참여하려면 우리 당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입당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같이 경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등 외부 인사들도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입당을 해야 한다. 이런 전제 조건을 다룬 거죠. 김 위원장은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뒀습니다.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단일화를 어떻게 할지가 문제라면서 단일화가 안 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한 건데요. 사실 이제 공은 안 대표에게 넘어갔습니다. 어떤 답을 내놓을지 궁금한데요. 질긴 인연으로 얽힌 두 사람의 밀당은 본선 후보 등록 전까지는 이렇게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여권 소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여권의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안 좋아져서 출마 그냥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상황이 더 좋아졌다면 네.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책임감에 더 무게를 확실하게 뒀을 거고요. 이미 그렇게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애초 서울시장 출마보다 장관직 수행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위기감이 커졌죠. 상황이 악화된 만큼 구원투수로 나설지 고민하게 됐다는 취지인데요. 결정은 1월 내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기부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과 그 백신 접종 준비를 위한 주사기 스마트 공장 확충 등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의 업무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박주민 의원도 이달 내로는 결정한다고 했었는데 두 사람의 결정 잘 지켜보고 있다가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야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종인 안철수와 단일화 긍정평가,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고려 중.
네, 보통 제가 레토릭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박영선 장관의 오늘 발언을 들어보면 확실히 이제 기존의 입장보다는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우상호 의원 외에는 지금 이제 입장을 밝힌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민주당으로서도 좀 초조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박영선 의원의 장관의 입장이 나오면요. 그쪽도 이제 조금 달아오르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죠. 아, 근데 참 아까 박반장. 아까 박반장이 그 발제 중간에 네. 이제 국민의힘이 100% 시민 경선으로 100% 시민 여론조사로 경선을 치르는 게 거의 확정됐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제가 근데, 또, 네.
근데 그 뭐예요? 그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거의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제가 또 그 취재가 특기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또 정진석 그 의원한테 또 제가 직접 그 문자를 보내서 물어봤거든요. 물어봤어요? 예,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거. 아니, 그렇게까지 네. 할 시간은 없어요.
아, 네, 뭐 아무튼 그 거의 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거의 확정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언론 보도 나오면 직접 또 확인도 하는군요.
아, 당연하죠. 기본이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저희 홍보 영상에 무슨 취재의 강점이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네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자르고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비웃었잖아요. 네, 웃었었잖아요.
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닙니다.
자, 그나저나 그 이제 김종인 위원장 의 입장도 이제 다소 열려는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기존의 입장보다는 전향적인 발언을 한 건데 그러나 이제 단일화가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준비도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달기도 했죠.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을 어떻게 봐야 돼요? 전제 조건이나 뭐 등등.
네, 그 안철수 대표에게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다 같이 공정하게 경선을 치르자 이런 제안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한 말을 좀 더 들어보고 좀 다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목은 괜찮아요, 목은?
아, 예, 괜찮습니다.
네, 근데 뭐 좀 진행까지 하려고 그러네요.
아,
네.
제가 국장 자리를 뭐 탐낸 건 아니고요. 정치부 회의도 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김 위원장이 여러모로
혁신?
좀. 혁신? 예, 혁신.
그럼 제가 혁신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아, 그런 건 아니고 모두가 함께 예, 좋은 방향을 향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아니 뭐 내일 얘기합시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예, 김종인 위원장 여러모로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가장 적합한 국민의힘의 후보를 갖다가 2월 말까지는 아마 확정을 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 할 것 같으면 결국은 3월 초에 가서 단일화를 한
하는 협상을 이제 시작으로 하겠죠. 그래가지고 뭐 선거 공고 전에만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으니까.
네, 안 대표의 입당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국민의힘은 당내 후보를 2월 말까지는 확정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안 대표가 입당을 하면 입당을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국민의힘 후보는 선출하겠다. 그리고 안 대표가 끝내 입당을 안 하면 3월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이제 뭐 결국 김 위원장과 안 대표 간 후보 단일화 방식을 놓고 이제 신경전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제가 아까 제 예상이 좀 틀렸다고는 했지만요. 좀 더 취재를 해봤는데 설사 안 대표가 입당을 하지 않아서 야권 단일화가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김 위원장은 여전히 3자 대결에 대한 자신감은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본 경선 거쳐서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확정된 과정에서 일단 컨벤션 효과로 안철수 대표의 초반 돌풍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분석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국민의힘의 가장 최선은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 대표가 어떻게든 단일화해서 야권이 단일 대우로 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김 위원장이 어제 안 대표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이제 박 반장은 특기가 취재군요. 아, 예. 네, 제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정말 현장에서 날아다녔죠. 네, 뭐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안 대표의 입당 후 단일화가 베스트이긴 하지만 만일 안 돼서 3자 구도로 가더라도 뭐 크게 손해볼 것은 없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계산을 김종인 위원장이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신반장. 그런데 이런 와중에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들 간의 일종의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어제 오신환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10년 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등장할 때 조연으로 함께 섰던 분들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맞아요.
네, 여기서 이 조연 발언이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오늘도 오 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또 이어갔습니다.
네, 사람들이 왜 그 세 사람을 겨냥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에는 2011년 무상급식 도입 찬반 주민투표 여파로 중도 사퇴를 했었잖아요. 10년 전이네요 벌써. 네, 오 전 시장이 사퇴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었고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안철수 대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후보직을 양보를 하면서 민주당이 승리, 나 전 의원이 패배를 했던 거죠.
네, 뭐 그래서인지 나경원 전 의원도 그 오 전 의원의 주장에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나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당후사의 정신이 이렇게 매도되는 것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했는데요.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그 누구도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기대하지 못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당 대표가 출마를 요청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 당시 보궐선거가 치러진 이유를 제공한 주체가 바로 한나라당이 배출한 시장이라면서 당시 나 전 의원이 그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지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가 오 전 시장의 중도 사태 때문이었다. 이 점을 좀 우회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많잖아요. 그죠? 이제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뭐 일종의 그 내부에서 또 이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그나저나 심판장.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요. 예비 후보들이 어떻게 뭐 자기를 알리거나 홍보할 방법이 없잖아요.
원래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이제 출판 기념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내가 이런 포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네. 이제 사람들 모아서 자기가 쓴 이제 메시지 전달하고 그런 그렇죠. 이벤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색다르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혹시 예측 가능하신 분?
네, 아무래도 네. 그 최근 가장 떠오르고 있는 매체 그 유튜브 생중계 형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그 류반장 기수 그 자기 코너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네. 봤을 때는 그 이제 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라든가 자동차 극장 느낌으로 이제 서로 대면 접촉 없이 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정치부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진 것 같아요. 새 멤버 오면서 확실히
둘 다 맞아요? 게.
근데 둘 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답인데
네. 둘 다 생각했어요. 저는 둘 다 생각했는데 네. 좀 늦었어요.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제 혁신. 네. 아무튼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박 반장 말대로요. 국민의힘 김진복 예비후보, 부산 예비후보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누구요?
네.
이진복.
이진복. 네, 제가 김이라고 했네요.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진복 후보는 이제 자동차 극장 느낌의 형식의 그런 집회를 열고 있는데 이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 야외 주차장에서 행사를 했는데 참석자들이 보시는 것처럼 차량에 탑승한 채로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온라인으로 출판 기념회를 열고 이걸 자신의 유튜브로
이제 생중계를 했는데요. 시네마 센터에서 하는데 현장 관객은 또 없었습니다. 직장인들도 생방송을 볼 수 있도록 시간을 밤 9시로 정했다고 합니다.
잠깐만, 우상호 의원이 지금 자가격리 중 아니에요? 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의원이 지난달 27일에 이제 확진자 접촉이 돼서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는데 그 의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격리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는 그 홈트를 하는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 홈트, 그 홈트레이닝 말하는 거죠? 집에서 운동하는 거.
네, 그 국장도 맨날 이제 집에서 중국 무술 연마하시잖아요. 뭐 그렇죠. 그거랑 비슷하게 우 의원도 이제 운동한 영상을 올린 건데 네. 거의 계속 혼자서 말하는 영상이긴 한데 뭐 잠깐 뭐 체조도 하고 뭐 팔굽혀펴기도 하긴 합니다. 네.
뭐 홈트레이닝이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홈트레이닝을 안 합니다. 평생을 학생 운동, 제아 운동을 했는데 뭘 집에서 같이 운동을 합니까?
네, 저도 태극권 영상 좀 만들어서 올릴까? 조회수가 좀 나올까요?
아, 여기서 한번 하시죠. 네.
아, 됐어요. 유반장이 상당히 직설적이에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종인 시민 경선 입당해야 참여 가능, 박영선 출마 고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강지영 현장 반장의 현장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양지영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코호트 격리된 장애인 거주시설을 두고 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하며 서울시청에 이어서 이곳 광화문 광장 해치마당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5개의 텐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이들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되었고 긴급하게 거기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을 분산 조치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비확진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확인했어요. 인권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빠른 긴급 분산 조치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시설 전체가 코호트 격리 조치됐습니다.
거실이라든지 샤워실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한 호실 안에 12명 내지 15명이 같이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현재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겐 거리두기가 쉽지 않아 추가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25일 시설 종사자가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지 보름도 되지 않아 7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장애인이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것은 그 내부 구조 안에서 밖을 자유롭게 오다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천식 같은 게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밀폐된 환경 속에서 집단 거주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비장애인에 비해서 많이 약하다.
일부의 전문가들은 집단 감염에 코호트 격리가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가 되면 그곳에서 환자를 제대로 케어하지도 못하고 1인 1실 관리나 충분한 공간이 없어서 비감염자들도 감염이 되는 집단 감염이 더욱더 확산되는 그런 문제를 낳게 되죠.
이에 서울시에선 장애인 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긴급 임시 거주 공간, 지원 주택 등을 마련해 음성 판정을 받은 송파 장애인 시설 거주인을 분산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행을 하려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중대본에 공을 넘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 중대본의 입장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뭔가 결정해주기까지는 우리가 좀 움직이기 어렵다라거나 아니면 그거 그냥 서울시청이 하면 안 되는 것이냐라고 핑퐁, 그러니까 중대본과 보건복지부, 서울시 이렇게 계속 끊임없는 핑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지난 것이고요.
장애인 단체는 코호트 격리는 생명과 직결된 시급한 문제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진정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건강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사망하지 않도록 그 최저의 그 생존권을 보장하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것들이 정부 당국이 실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부는 코로나 위기 속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해왔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와 긴급 분산 조치를 외치는 이들에게 정부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브리핑의 권정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신세대일까 거푸늘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중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2960선으로 마감했죠. 3000 고지를 밟은 건 2000선 돌파 후 무려 13년 만인데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일단 경기 회복의 긍정적 신호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물이 뒷받침되지 않는 증시는 경제 전반에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신시대일까 거품일까 시중의 유동성을 면밀히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저희 반장이랑 같이 그 정치부의 혁신 TF를 좀 뿌려볼까요?
됐어요.
혁신이 필요한 거 같아요.
혁신 저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되게 춥네요.